오늘 이제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된 이제 말씀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에게 교독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꼭꼭 씹어먹듯이 그렇게 한번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하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랴. 다같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난 얼마나 변화됐나. 참 이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참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진리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부터 사랑까지 에피코레게오 공급하면서 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한 게 여기 8절 9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찾아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춰지고 또 넉넉해지면 즉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로 형제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춰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믿음부터 이런 것도 조금 더 있으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춰지고 넉넉해지면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근시 앞만 본다는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티크로스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조금 몰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 믿음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믿음이란 이 단어는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받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시로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된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분량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질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씨가 우리 심령 땅에 심겨진 거예요. 요걸 씨로 말할 수 있다면은요. 그 다음에 덕, 아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덕이라는 저 단어는 수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goodnes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을 낳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반드시 활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 같은 활기찬 행위가 있게 되고요. 덕의 지식을 그노시스라는 단어죠. 그노시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에너지 같은 왕성한 활동, 덕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식 없이 덕만 갖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 3절, 8절을 보면은요. 먼저 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 많을지어다가 플레디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디노라는 단어인데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증가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1장 3절에도 말씀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대해서 여러분 좀 여러분이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려놓을게요. 땅이에요. 우리 심령 땅에 믿음이 뭐가 있어요? 씨가 들어왔어요. 씨. 씨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씨가 막 여기서 막 생명력이 있으니까 뿌리가 막 뻗쳐나가죠. 그죠? 뿌리가 막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뻗쳐나가요. 이 뿌리가 뭐냐면은 덕과 지식이에요. 우리 안에 이 참지식,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천천히 설교할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천천히 설교하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겁니다. 에이멘.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 별로 구애 안 받죠?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이 분명히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라졌고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넉넉하게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다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지식, 참 지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여러분을 하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처음 명령이 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창세기가 여러분이 읽기에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요 창세기가 열려야지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요한계시록을 연다고 하는데 창세기를 모르면 그분은 아직 계시록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우리가 읽기에 편안하게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비밀의 씨로 숨겨놨기 때문에 진리의 씨로 숨겨놨기 때문에 창세기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창세기 제일 처음 명령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가장 처음 명령이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먼저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게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에 이렇게 봤더니 두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여기서 바라보니까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한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이거를 창세기 2장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6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를 먹되. 그러니까 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겠죠. 우리가 제가 중미를 가면 제가 열대과일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망고, 빠빠야 뭐 이런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저기 필리핀 가면은 냄새 많이 나는 과일이 뭐죠? 그 두리안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근데 처음 먹을 때 똥내가 나서 못 먹을 뻔했어요. 근데 한 번 그 맛을 보고 나서부터는 두리안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열대과일들 뭐 이런 과일 저런 과일 수도 없이 많잖아요. 다 먹는데 한 가지 그 나무 열매 대표되는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되는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요. 17절에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되는 나무의 이름 생명나무 열매 이름 하나 말씀하고 한 가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고 명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먹는 것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제일 처음 미혹이 뭐냐면은 뭘 갖고 유혹하냐면 그것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욕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에 제일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먹는 거였었는데 사단이 제일 처음 유혹해 들어오는 게 뭔가 했더니 그것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5절과 창세기 3장 22절을 잘 대조해 봐야 되는 게 5절에는 뭐라고 사단이 역사하냐면 5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22절 한번 보죠.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면은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가볍게 보면은요 선악을 몰랐다고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유혹할 때 이미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못된다는 걸 알고 선악을 구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그 앞으로 보면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질 때 우리 표현을 좀 해볼게요. 너는 코각이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니까 기린. 자, 동물들의 모든 이름을 아담이 짓고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가는데 지금 아담도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니까요. 갖고 있으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 무슨 얘기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머리에 붙는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에 주님의 발에 붙는다고 어쨌든 이 향유옥합 평생을 신랑 위에 준비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로 나오므로 각 분야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을 내면서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보면 얼마나 유용하게 되는 용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깼던 이유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 속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이렇게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동생을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주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주님 내 동생을 좀 내 일을 돕게 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르다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로 네 마음이 분주하다고 말씀하면서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으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But only one thing is necessary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뭘 들었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을 준비했던 그 옥합을 진짜 신랑 되는 예수를 위해서 그걸 깨가지고 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냐면 이 분을 내면서 어떤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들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데 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마리아는 내 장사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지식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이 제자들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가룟 유다들 이들은 그 지식의 기준이 자기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은 용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리아의 이 지식의 기준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그 지식을 따라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옥합을 평생에 준비했던 신랑 외에 준비했던 그 옥합을 참 신랑 대신 예수에게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알면 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시하는 것 따릅니다. 왕국, 마가복음은 섬김, 누가복음은 구원, 요한복음은 생명. 이렇게 왕국, 섬김, 구원, 생명을 제시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통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이걸 어디서 설명하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우리에게 딱 알려주고 있는데 그 통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요, 왕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왕이신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섬김의 왕이라. 겸손의 왕이라. 그러면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이게 생명, 참 지식을 먹은 자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지식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왕의 통치가 임함으로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게 겸손과 섬김이라는, 우리가 자칫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지혜가 충족했던 자예요. 충족한 지혜를 갖고 있던 자이기 때문에 그도 성령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안에 교만이 나타난다는 그것은 뭐냐? 사실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사단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 사단 됐다는 걸 이사야서 14장에 쫙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여러분, 이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걸 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면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하시고.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마귀 됐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 마귀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천사장 루시엘에서 사단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예수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 교만의 왕, 그 마귀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왜요? 주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했기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사단은 교만한 자를 잡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시작까지 순종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는 그런 자기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특별히 저는 6절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구절인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그런가를 설명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이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더 중요한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안 높이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높이는 대로, 낮추면 낮추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냥 겸손하게 갈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하겠지만은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러 개 생명되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자유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스러운 옷을 입게 되면은요, 우리 또한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게 돼요.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대적하는데, 사단은 누굴 찾냐? 교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건질 수가 없어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왜? 겸손이 왕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겸손으로 옷을 입으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도자를 뽑을 때 디모데 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일 때 저 말이 좀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내가 마귀를 정죄한다는 거 뭐야? 그래서 저는 원문을 보게 됐지만은, 이 원문을 가장 좀 쉽게 해석해 놓은 게 새번역인데, 거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Recent convert라고 그러죠. 새로 믿은 자들. 이들이 리더를 세울 때 왜 안 되냐?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받을 심판을 그들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새로 입교한 자라고 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생명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면 우리는 지금 뭔가 말씀을 잘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새로 입교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원하는 분 마음에 납시다.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6장을 읽으면서 7장 8장까지 연결되죠. 일곱 집사를 뽑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걸 보고 히브리파,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면서,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이 집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종이라는 뜻이야. 종. 종으로서 식사 시중 드는 사람, 식탁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는 어떤 권위가 없어요. 그냥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사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위대한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갖고 있던 자가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빌립 집사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그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전체 도시가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게, 너무나 은혜됐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교사요, 엄청난 전조자들이, 아유 사도 양반들, 내가 위대한 교사야, 근데 일개 그 식탁 봉사는, 식사 시중들은 종으로 섬기는 그 집사 직분을 내가 왜 나가 받아야 돼? 난 그런 거 안 해. 나는 교사야. 또 빌립 집사는 내가 이렇게 한 도시를 갖다가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인데 그까지 집사 직분을 나에게 줘?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은사를 그대로 개발해가지고 한 분은 위대한 교사로, 한 분은 위대한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혀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고 일곱 집사를 뽑을 때 거기는 대표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야 놀랍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지? 그 집사, 그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보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정말 이들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종으로서 섬기는 그 집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지식을 먹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뿌리 속에서 정말 지식이 여러분 올 때 이 지식은 바로 왕이신 말씀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들어오는 이 지식을 가질 때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섬김이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교만해진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빨리 깨달을 거, 아, 내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빨리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절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엔크라테이아. 이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겁니다. 이제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은 육체적 욕망에 지나친 방종이라든지 이방세계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자아의 욕정과 욕망과 습관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여러분 제한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퍼져나가잖아요. 나무들 보면 뿌리 엄청나더라고 제가 봐도요. 그런데 나무의 원줄기는요, 원줄기는 이렇게 제한돼서 위로 쫙 자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엄청나겠지만은 저 나무가 그냥 제한돼서 쫙 위로 자라는 거,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절제는 자기 자신과 관련되지만은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견뎌내는 걸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기뻐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트라이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4절에 말씀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왜 준다고요? 여러분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뤄서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의 대부분은요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오던가 환경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유세베이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묵상해 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경외와 경건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 이 경외와 경건의 차이를 잘 알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응답하는 게 있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 경외에 대해서 이제 한두 구절만 먼저 볼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개정 성경도 좋지만 새 번역을 읽으면 너무 은혜가 돼서 새 번역을 한번 찾아봤는데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경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줘?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가르쳐준대요. 13절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여러분 육체적인 편안함을 말하는 건 아닌 거 알겠죠 여러분?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나 이게 너무 좋아.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나라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그들과 의논한대. 교통한다라는 거야. 뭐 필요해? 여러분, 참, 여기 생, 이거, 의논,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얘기할 게 제가 너무나 많은데 다 할 순 없어. 그러니까 미리 막 알려주고, 야, 그 저기 있지, 없냐, 없냐, 내가 다 쳐버릴게. 막 그러면서 막 의논한다니까. 막 구약이 막 그림 안 보여요? 하, 저는 막 이게 구약이 다 보이는 거야. 막 이 한 단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이렇게 의논한대. 그리고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시켜 주겠대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경건에 대해서 한번 보죠. 한 구절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김나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 경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말씀하기를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즉 경건의 연단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경외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이건 여러분 아시겠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래,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아브라함의 길이 쭉 보이잖아.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러고도 제단을 쌓으면서도 그냥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바로의 품에 안기고, 그러고 돌아와서 단을 쌓은 그곳에 다시 여호라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조카가 잡혀가니까 318일을 건드리고 가갖고 그를 구해오고 이러면서 그냥 멜기세덱, 살리망 멜기세덱 만나는 그 축복 속에서 쭉 나오면서 17장 같은 데 보면은 16장 마지막에는 그냥 육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17장에 할례가 있고, 18장에 중복이 돼 놀란 능력이 있고, 20장에는 아비멜렉 왕에게 부끄러운 또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21장에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22장까지에서 볼 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한 20세라고 보면 돼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세 되는 100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야 내가 지정한 한 산으로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정말 저기를 가고 있더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칼로 내리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는, 처음으로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자신의 관념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 엄청난 축복인 이삭까지도 거절하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을 성경에서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가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거룩과 경외는 아주 큰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과 경외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배우고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는지 저 자신도 놀랍니다. 사실은 이 경외와 경건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묵상하라고 하지만 저도 묵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지만은 다시 기도하면서 사실 제가 하나님께 이번에 받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 진리라는 것은 끝없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표현을 봤을 때 저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도바울의 영이 뭔지를 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은요, 여러분 자신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정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정말 가까이 갈 때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가 더럽고 추하다는 걸 알 때, 이게 정말 보여질 때 우리의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자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자신의 더러움이 섞일까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열심인 거 여러분 보이잖아요. 게으르지 못한 성격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정말 일을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봤죠? 나 잘하죠? 아, 이러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뭔가 막 내가 으쌰으쌰. 왜? 정말 열심히 했거든. 헌금 잘하죠? 봉사 잘하죠? 정말 교회 보이는 걸 찾아서 막 하죠?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 하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 하나님, 나 잘했죠? 잘했죠? 이게 어릴 때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에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제 아는 거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 의가, 내 자아가 하나님 일에 섞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예수의 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 내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면서 간절히 주님의 보혈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경외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즉 내 자아, 나의 육이 하나님의 일에 섞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자신의 더러운 의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요, 나의 의견이 들어갈까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과 대하는 게 훈련되면은요, 선악의 원리로 답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리로 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저는 집회 갈 때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해 봤어요. 항상 교회에 문제가 있는, 담임 목사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저한테 은밀히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여러분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저는 전화를 합니다. 이분 만나도 됩니까? 왜요? 나는 교회를 살리러 갔지 누굴 은밀하게 만나러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역시나 담임 목사 이게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이게 잘못했고 이게 잘못했고 나는 온천이 잘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이게 답이 나와요 항상. 그럴 때 만약에 아이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 이런 겁니다 설명하면 이 사람 시험 듭니다. 또 이 사람이 옳다 가면 교회가 깨집니다. 그럼 저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냥 생명을 덮어버려요. 이게 생명과입니다. 선악과로 답하면 둘 다 죽고요. 생명과로 덮으면요 둘 다 살아. 살리는 역사예요. 이게 어떻게 배웠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모든 문제는 사단이 역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지체를 돕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해서 돕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인지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말려야 돼. 이 사람을 힘들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어떤 과정이 지나야지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아. 근데 내 의로 아 힘들지 도왔다고 한번 쳐보죠. 이건 내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좀 깨달은 걸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 두려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회개 많이 했던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그의 감정이 상할까 봐 말을 제대로 못한 걸 하나님이 책망하더라고요. 저 충격받았어요. 왜 네가 뭔데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할 걸 걱정해서 내 뜻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 뭔지 이해됩니까? 주의 종은 외로운 길입니다. 성도들의 이것저것 다 알리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을 던지면 맞고 가는 게 주의 종이에요. 내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풀어가지? 이런 몇 가지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할 때든 칭찬할 때든 여러분 자기의 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할 때 실수가 적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경외와 경건에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라고 말씀해놓고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두렵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응답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 이제 경건에서 한번 보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받은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이 뭔지 보여요?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경건이에요.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은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경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따라서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바로 경건의 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경건의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김나죠. 경건은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훈련해야 되냐?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명사로 연단은 김나시야. 훈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근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약속이 있대.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보죠. 우리 언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어떻다고 바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요, 경건하지 않다는 큰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태도도 한번 보죠. 나 한 사람의 어두운 분위기가 교회 전체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재직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죠. 항상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은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이 몸에서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데 그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래서 누구보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게 당연히 몸에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든 부자가 들어오든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한 가지 원칙은요, 우리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가지 원칙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경건의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세에 있을,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 가지 사랑하는 것과 두 가지 사랑하지 않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지금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 가지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두 가지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세 가지가 뭔가 했더니 2절과 그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세 가지,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 돈, 쾌락.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두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과 4절에 선함, 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경건의 외모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볼 때 경건의 모양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 세 가지 사랑하는 게 숨어 있는 거,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세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걸 찔러주는 거예요. 너희들 돈을 사랑하니? 너 자신을 사랑하니? 쾌락을 사랑하니? 이건 숨겨진 사람한테 보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근데 정말 사랑해야 될 게 뭐냐? 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들여다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다 있죠. 여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쾌락을 끊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선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외모는 있으되 경건의 능력, 즉 생명이 없으면은요, 그건 하나의 위장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시작해서 잘 보세요. 믿음의 씨에부터 시작했어요.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요. 뿌리를 뻗쳐나가. 그 뿌리가 뭐예요? 덕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라면서 원줄기는 절제하면서 위로 쫙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속에서 원줄기에서 또 큰 가지가 뻗쳐나오죠. 그죠? 그죠? 이게 인내예요. 인내 가운데 또 잔가지들이 뻗쳐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요. 아직 저 화려한 열매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즉 내 자아, 나의 육이 하나님의 일에 섞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자신의 더러운 의가 나타날까, 더러운 의가 섞일까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이게 경건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경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 경건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또 더 잘할 게 있어, 지금 아직.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넉넉하게 들어간대. 이걸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게으를 수가 없대.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에 무시하면은 근시안이 되거나 아예 소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왜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참 지식인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여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전에 큰 실수 많고 좀 엉뚱한 소리 잘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진리 역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상상하지 못한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 Divine Power, 신성한 능력, 썩지 아니할 시, 막 그냥 엄청난 말씀들 막 쏟아내는데 이런 용어는 베드로가 하시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변화됐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살아내는 경건한 삶을 사십니까? 한번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갖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